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6자회담 특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주한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specifics on what we think about the size or the details of the nuclear.
먼저 미 국무부 머리 하프 대변인 대행의 정례 브리핑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하프 대행은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이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오랫동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2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자리에서 나온 중국 전문가들의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추정치를 전하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핵무기를 20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그렇게 추산된다라는 얘기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수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이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을 끄는 것은요. 이 전문가들이 물론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이 전문가들은 외교부 산하, 중국 외교부 산하의 연구기관이죠.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에 네. 소속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도 이 연구소에서 열렸고요. 그래서 이 여기 회의에 참석한 중국 측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는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핵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가 또 정치 외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이 군 관계자들이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이 북한의 핵무기를 중국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 회의가 있었지만 이렇게 많게 추산한 것은 처음이다.
네,
이렇게 네.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측의 이런 추정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나 한국의 추정치에 비해서 참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그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과거에 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이 그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추정치는 그 미국이나 한국의 추정치보다는 좀 많은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그 현재 약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왔는데요.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 5개 내지 한 10개 정도 많은 겁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그 핵탄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그 핵무기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추정치가 그 저희가 핵탄두 또는 핵무기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탄두냐 또 아니면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의미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의문이 있고요. 이것은 좀 더 앞으로 좀 더 규명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방금 그 한국과 미국의 추정치보다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거는 그동안 그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제 대개 추정해 온 거고요. 그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해 왔지만 구체적인 추정치로 밝힌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국의 전문가들이 밝혔다는 이런 그 숫자가 관심을 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추정치가 중국 측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개가 된 의도 이겁니다.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이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과는 가장 가까운 맹방입니다. 네. 비록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 중국의 전문가들이 그것도 관변의 전문가들이 이런 추정치를 그 공개리에 밝혔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일이고요. 더더군다나 그 숫자가 특별히 굉장히 그 다른 나라들의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예상해 왔던 추정치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것, 이것이 그 관심을 끄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 정치적 의도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현재 그 육자회담을 놓고 그 육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담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그 육자회담이 조속히 조건 없이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측의 전문가들이 이런 북한의 핵 보유 추정치를 이례적으로 그 언급한 것은 이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좀 더 그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대화를 좀 더 그 촉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보도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앞서 잠깐 녹음으로 들으신 대로 그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국무부에서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 뭐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 국무부는 이거에 대해서 그 추상적인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뭐 추정치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네.
뭐 많다 적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다만 그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오랫동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고요. 미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크게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것이 과연 정확하느냐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 이 북한이 그 이미 핵탄두 2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중국이 한 것은 굉장히 눈길을 끄는 얘기긴 하지만 이것이 그 다른 추정치보다 월등히 정확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그 핵무기 또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그 어느 정도 했냐 이것을 알려면은 북한이 그 원심 불리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불리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몇 대를 갖고 있고 그 능력이 얼마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과연 중국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그 제기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이 같은 정보, 이 같은 중국의 인식을 반영하는 보여주는 그것을 왜 중국이 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대체로 보면 그 중국은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중국은 가급적이면 과소평가를 해왔는데 이번에 20기다. 또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도, 이런 정보를, 이런 추정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공개한 것은 뭐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미국의 전문가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은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과연 실제로 이 중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그 2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것이 정확한 것이냐 가 역시 초점인데요. 뭐 우리가 그 저희 부여회가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그저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네.
그리고 또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20개를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과대 평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최 기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그동안에 그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소평가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으로서 사실 입장 변화를, 그 이유는 어떻게 됐든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역시 이제 우려가 어느 나라든 공이 높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핵무기 수화는 별도로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또 그러니까 이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이런 데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뭐 소형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흔히 뭐 핵무기, 핵탄두, 핵무기를 개발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핵무기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가공 생산을 해서 또는 우라늄 농축을 해서 핵물질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그 핵폭탄을 만들고 또 핵폭탄을 만드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작게 만들어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에 장착하는 이것이 돼야 완전하게 그 핵국가, 핵무기 체계를 완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가공하고 물질을 만든 거는 여러 증거가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 이론은 없고요. 다만 문제의 핵심은 과연 북한이 조그만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조그만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여러 번 VOA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미국과 그 한국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요. 그 미국은 북한이 이미 그 소형화에 성공한 것 하고 그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국 측은 다만 북한이 소형화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긴 하지만 아직 이것이 그 실험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배치됐거나 그런 적은 아닌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것은 뭐 좀 어디까지나 뭐 추정에 대한 겁니다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소형화에 이르지 소형화는 됐지만 실전 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이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북한이 그렇게 많은 수를 갖고 있다면 지난 몇 년간 뭐 중국 또 그 외 뭐 주변 국가들이 이 만류도 하고 또 우려도 표명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그러면 핵개발을 해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가동이 돼서 이 정도 됐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곤 한데 앞으로도 북중 관계가 뭐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건지 계속 그동안에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는지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현 시점에서 2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추정은 중국 정부 당국의 추정치는 아닙니다.
네.
이 중국의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이것이 중국 당국의 견해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네.
물론 중국 당국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을 개연성은 없지 않습니다. 아, 잘 아시는 대로 현재 그 북한과 중국 가장 가까운 그 맹방으로 알려진 북한과 중국 관계가 소원한 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 중국의 저지를 무릅쓰고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있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북한도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안정에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저지하려고 해왔죠.
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런 상황은 중국에도 상당한 그런 말하자면 우려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해서 소원하게 하는 그런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바로 이런 그 핵무기 보유 추정치를 놓고 그동안에 벌어졌던 북중 관계가 계속해서 닫혀지지 않고 여전히 소원한 채로 남을 것인지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하나 그 염려스러운 문제가 이제 도미노 현상인데요. 핵 도미노 현상.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을 강행을 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이 핵기술이라는 것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물론 뭐 무기를 뭐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경제력 또 그런 기술 이런 걸로 봐서 일단 시도를 하기로 한다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이 여러 나라가 다 핵무기를 갖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말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핵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그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인접국이 그 핵무기를 같이 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인도와 파키스탄인데요. 그 인도가 그 핵무기를 개발하자 그 옆에 그 라이벌 국가죠. 그 파키스탄도 바로 그 핵무기를 개발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도 그 흥미로운 그 보도 내용 중에 그 이번 보도는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그 중국이 이렇게 북한의 그 핵무기 추정치를 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안보 우려 때문에 자체 핵무기 개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그 기사에 같이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국의 그 보수 여당 일각에서는 그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을 계속 강행을 하고 또 뭐 소형화, 다종화 이런 걸 하니까 그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그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또 북한이 또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서 이것을 그 노동미사일 같은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한국을 공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막기 위해서 그 사드 즉 미국이 주장하는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한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That it is, you know, its programs are going to be halted. All of its programs,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its plutonium program. Its missile launches, including satellite launches, its nuclear test that.
미국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워싱턴의 민간단체에서 행한 그 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해서 인공위성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계획을 멈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핵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미국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입니까?
예, 미국은 전제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 사일러 그 특사도 이날 연설에서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라고는 하진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북한 그 6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북한이 취해야 될 조치, 그러니까 핵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이 취해야 될 그런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내용은 사일러 특사가 얘기한 대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북한 영변에서 축출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의 그 재입국을 허용한다든지 또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이런 활동들을 중단하는 것 이것을 사실상 6자회담 재개에 앞선 전제조건처럼 이렇게 얘기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지금도 미국의 그 전제조건이고 또 요구조건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바꾼 것으로는 아직 그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회담을 하려면 뚜렷한 그 의지가 보여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주장해온 내용이었는데 이번 이 사일러 특사의 얘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더 강한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미국이 지금까지 밝혀온 그 조건과는 좀 달라진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마찬가지입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가 VOA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그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해왔고요. 또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은 6자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 대로 그 구체적인 그 회담, 6자회담 재개를 하려면은 그 핵이나 그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또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중단 이런 것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 중단 또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또는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요. 그 사일러 특사 이번 발언도 지금까지 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그 일련의 그 성명 또는 입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왜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을 이렇게 강하게 내세우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진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이라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비록 그 의지를 실현하는 것은 회담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하자면 우라늄 농축 중단이라든지 또 플루토늄 활동이라든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다고 그러셨는데요. 전제 조건은 여기에 대해서 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지 회담에 앞서서 북한이 사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을 중단할 것이라는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런 의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앞서 그 사일러 특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계획 등을 멈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한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김 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을 회담도 하기 전에 취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의지를 밝히라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일러 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종의 병행전략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무엇과 무엇을 병행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사일러 특사는 이번에 그 연설하면서요. 미국 정부의 그 대북정책을 대화와 압박이라는 병행전략, 북한식으로 하면 병진전략이 될까요?
네.
대화의 문과 압박이라는 그 투트랙,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한 가지로는 하면은 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기회를 탐색하고 조성하는 한편 또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북 억지와 압박을 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두 가지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보고 자 대화의 문도 열려있고 압박의 문도 열려있으니까 그 압박을 받기 싫으면 대화로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즉 비핵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 번영과 그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주지만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계속 무시할 경우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욱 소외되고 무서운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선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일러 특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북한이 그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또 대화 제의를 거듭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서방과 이란이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일러 특사도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데 사일러 특사의 말은 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일러 특사는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한 것은 미국 정부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미국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도 미국은 협상한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 미국이 조금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국제적인 고립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 개발 의지를 꺾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북한은 이란의 그 핵 협상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 갈 것인가 이 문제인데 러시아 당국자는 참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확인을 한 건데요. 그렇지만 정작 북한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그 발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요.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 정부가 5월 9일 날 그 실시되는 제2차 대전 전승 기념 행사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 그대로입니다.
네.
클렘린궁, 러시아 대통령실이죠. 클렘린궁이 그동안에 몇 차례 저희 VOA를 통해서 밝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 이후에 참석할 것이라는 언지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그 언급들을 계속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북한 측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 그 주한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 대사인데요. 이 티모닌 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내용은 아마도 올 것이다 이런 언급입니다. 정확하게 아마도 올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티모닌 대사가 한 얘기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올 것이라고 한 것은 이 공식적인 최종 발표는 북한 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뜻에서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상 확인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그 이 티모닌 대사에 앞서서 바로 하루 전에 이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주한 러시아 대사는 또 러시아 기업체들의 개성공단 참여 의사도 밝혔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알렉산드르 티모신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요. 또 그러면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개성공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기업들이 개성공단 참여를 위한 많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중인 방안 중에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들이 제안한 식품 생산업의 진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라는 약칭으로 불리는데요. 이 시스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 대사가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요?
예, 티모닌 대사가 밝힌 입장은 그동안에 러시아 정부가 공개리에 밝혀왔던 그 입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입장은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해가 된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티모닌 대사는 이날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고요. 마찬가지 중국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주한 미군 사드 배치라든지 이렇게 미국의 한반도 내 한국 내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줄곧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상태로 미국이나 한국은 요청을 하지도 않고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한국의 이제 국회 일각에서 또 뭐 전문가들은 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데 우선 이 일정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아베 총리가 미국에 도착하는 것은 26일, 일요일인 26일이고요.
네.
동부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워싱턴으로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도 가고요. 보스턴에도 둘러보고요. 그리고 그날 워싱턴으로 다시 오게 되죠. 아베 총리의 이번 워싱턴 방문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28일 날 화요일이 되죠. 네. 28일 열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그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그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지침 네. 가이드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네. 이 개정 문제가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북한 핵 문제 당연히 논의될 것이고 또 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논의될 것이고요. 또 이 경제와 관련한 여러 그 현안들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베 총리는 그 29일이죠. 29일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연설과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가 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점들 때문에 과거 어떤 그 일본의 지도자의 미국 방문보다도 이번 아베 총리의 방문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역시 그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이제 소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정된다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그 아베 총리의 그 미국 방문 중에서는 그 안보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일본이 만일 그 어떤 적국으로부터 그 공격을 받거나 또 주변국가인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과 자위대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가령 작전은 어떻게 하고 정보, 병참, 후방 지원 이런 것은 그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해놓은 문서인데요. 이것이 그 1978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뒤로 몇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그 위협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중국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둘러싸고 그 일본과 중국 간의 그 영유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비해서 그 미국과 일본이 그 내용을 좀 개정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관계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이 경제 관계인데요. 특히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문제. 이것은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동안에 그 관련국 등 간의 견해차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진전이 더뎌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당한 나라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말하자면 그 협정 그 관심을 갖고 참가하는 나라들인데요. 이 핵심 내용은 그 참가국들 사이에 관세를 전면 철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각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세 철폐로 인해서 그 말하자면 경제에 피해를 보는 나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을 놓고 말하자면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뭔가를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놓고 입장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부 조율이 쉽지 않은데요. 일본 총리 아베 총리는 최근에 그 미국 방문을 앞두고 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양측이 협상을 타결짓는 데 근접해가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번에 아베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그 이 협정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요. 이번에 주의깊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한국, 중국 또 그 외 여러 나라들이 특별히 이번에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거사 문제. 과연 아베 총리가 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최초로 연설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아베 총리가 그 과거사 문제, 즉 일본의 과거 그 인접국 한국과 중국 또 동남아 국가를 그 침략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특히 사죄 의사를 확실히 밝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그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도 아베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 일본 아베 총리가 그 한국과 중국이 원하는 대로의 그 정도 수준의 그 사과나 사죄는 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번에 그 자카르타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그 부전, 즉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사죄 의사는 그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와 비슷한 그 수준의 그 사과 또는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아베 총리의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그 사죄를 해야 된다 그런 그 여론도 있고요. 언론들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아주 연판장까지 지금 돌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의회 일각에서는 사실 의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공동 서한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그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시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좀 강도가 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어쨌든 그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규책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앞을 보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어떻게 그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과거사 문제가 조율되고 또 이것이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나올지 이것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추정하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의 6자회담 특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 그리고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